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마땅히 누릴 권리도 포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셨나요?
네,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제 삶을 다시 돌아보며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 애썼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친구랑 교회에 나와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했었는데요. 그걸 지금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다시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제가 시험기간이어서 되게 많이 피곤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친구랑 그렇게 서로 유동성 있게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게 또한 순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하루하루 보내면서 즐거운 한 주일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새 세대를 우리의 인생의 보람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으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새 세대를 우리의 소망과 기쁨, 인생의 자랑과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명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는 살아서 왕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되 핍박과 환난을 받는 중에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것까지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을, 진양쌤이 2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셨으니라.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았지만 복음을 방해하고 항상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을, 보명쌤이 2장 18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보기 위해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막아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도행전 17장 5절을, 진양쌤이 17장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방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신앙적으로 어린 신자들을 두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더욱 간절했고 그곳에 다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들의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과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일행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바울 사도를 본받아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인생의 보람과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의 성공이나 잘남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새 세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명쌤이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믿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 일행은 참다 못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바울과 일행은 아덴에 머물러 있고 자신들을 대표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네, 맞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신자들이 여러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선배와 스승과 영적 부모로 세우심은 믿음의 새 세대로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새 세대의 신앙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진양쌤이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고 정말로 환난이 닥쳤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명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사도 바울 일행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함이고 혹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쌤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일행의 말씀과 행동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믿음의 새 세대를 대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부모의 심정과 삶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읽어주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 일행에게로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하여 주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을, 진양쌤이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부명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사도 바울 일행은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일행은 모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또한 그들은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성공과 안전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새 세대가 굳게 세워져 가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명쌤이 4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사도 바울 일행은 진정한 영적 부모답게 자기들보다는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의 새 세대를 위해 사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샘대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믿음의 새 세대의 진정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명쌤이 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관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나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신자들을 위하여 진심 어린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항상 믿음의 새 세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새 세대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의 소망과 기쁨이며 주 앞에서 내어놓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믿음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바울이 새 세대를 향해 보여주신 진심 어린 사랑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난 속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려는 그 진심을 보며 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이 강해지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작은 신앙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성공보다 다음의 세대를 세우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믿음의 새 세대를 우리의 소망과 기쁨, 인생의 자랑과 면류관으로 삼고 항상 사랑으로 믿음의 새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새 세대를 우리의 소망과 기쁨, 인생의 자랑과 면류관으로 삼고 항상 사랑으로 믿음의 새 세대를 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니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구세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일이자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고요.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말이 되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을 잘 믿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성경 내용에 의아함이 있다면 그런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상식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도록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이런 태도를 굳건하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해야 하는지는 성경론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세 개의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뜻이 확실히 다르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건 성경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믿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기게 하셨다면 실제로 그런 기둥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관점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관점입니다. 특히 이 관점은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감동을 받든 못 받든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관점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겠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성경에 대한 태도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관한 두 번째 관점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떠한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나에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나 내가 생각하기 옳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외의 부분은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관점 같아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관점이네요. 이런 관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과 같은 경우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아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여겨서 이런 내용들은 좋은 교훈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까지는 아니다라고 여기며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과학적이지 못한 기적과 같은 내용들을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들이 있을까요? 이럴 거면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유럽 쪽의 여러 교회들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남조선에서도 이런 식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전보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건데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유럽 쪽 교회들이 점점 쇠락해진 건가 봐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 이런 성경 해석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관한 세 번째 관점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는 어떤 뜻인가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아닌 불경에서도 공자나 맹자의 글에서도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식의 관점인 겁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관점인데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도덕책이나 윤리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일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착하게만 살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지옥 자체가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지옥을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의 실상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랑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라도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관점을 잘 지니고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다시피 성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지닐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네.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인간의 손과 마음을 전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한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끔 해주셔야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겠네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깨닫고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이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어디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성경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성도나 교사나 목사나 누구나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기도인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묘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두 쪽에 말 그대로 구름 기둥이 생겼고 하늘과 닿은 기둥 위쪽에서부터 구름이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하늘을 뒤덮은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더위로부터 보호해준 것이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광야의 강한 추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준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입장에선 무언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맞긴 맞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딱 살 수 있을 정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만 보호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왕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거면 이스라엘이 거하는 모든 곳을 낙원처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 딱 그 정도만의 기적만을 허락하신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생활에서 더위와 추위에 대한 걱정은 덜었을지 몰라도 물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집을 짓기 위해 수고를 해야 했고 가족과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여러 노동을 감당해야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누리고 살았지만 동시에 본인들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인간의 노력이 함께하는 삶을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적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애쓰며 성실히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은혜의 공간인 에덴에서 그저 편하게 놀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경작하라는 말씀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이라는 말에는 노동의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그 은혜의 동산에서도 노력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며 애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의 방식은 전혀 그리스도적인 방식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모든 것을 혼자 이루실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작은 노력이라도 함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모습에서 이런 점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때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일을 사람들에게 먼저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무덤을 막은 커다란 돌도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 부서지거나 터지게 하시면서 더 능력이 있어 보일 텐데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돌을 옮기는 인간의 노력이 있도록 하셨고요.
네, 기적에 인간의 작은 노력을 포함시키셨던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인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응답을 받은 거니까 편안하게 하늘은 비를 내릴지어다 라고 말 한마디 하거나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야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징조가 없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작은 구름 하나가 떴고 이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미 허락하신 응답도 간절한 기도라는 노력과 애씀이 요청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네요. 기도의 중요성을 새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노력이 있을 때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적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 마음대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고침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와 소망을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맞습니다. 이렇듯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덤에 돌을 옮기는 정도, 또는 간절한 기도 정도, 혹은 소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인간의 노력이나 기도나 의지가 작게라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기적의 역사에 인간의 노력을 함께 포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보기만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잊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따로 주시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존재이기에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일을 행하게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허락해 주셨지만 광야를 낙원처럼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광야가 광야로만 남아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출애굽에 대한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이 편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경건에 힘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착각인 거였네요. 인간은 본성상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편안하게 되면 믿음에도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있는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대한 세 가지 관점과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라는 어떤 거를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희한테 야 내가 이거 해줄게 라기보다는 야 내가 뭘 해주길 원해?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생각을 좀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너무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참 각자 인간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맞는 노력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이번 한 주간 또 내가 노력해야 될 건 뭐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확실히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주님께서 뭔가 주시기를 바랄 때에만 기도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는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쁘거나 힘들거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도